요한복음 18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안나스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신문받고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왕이심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반역죄에 걸리십니다. 십자가 형틀에 죽기 직전입니다. 제자들은 뭐합니까? 싸워서 구출해야죠. 로마 권력, 식민지 유대 기득권과 싸웁니다. 싸움을 설교 모티프로 잡았습니다. 그 전에 약간의 해설부터 하겠습니다. 18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란 15장, 16, 17장 고별사와 예수님의 고별 기도를 말합니다. 14장 마지막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예견까지 하시는데 이후에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 그 다음에 이제 당부하신 말씀이 15, 16, 17장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갔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시내라는 번역은 브루크, 예,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막 건조 기후에 바짝 말라 있다가 겨울 우기 때 반짝 폭우로 진흙탕 물이 흐르는 그 윈터 스톰 스트림 같은 것이에요.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갔다고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이죠. 2절,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요한복음 작가는 유다를 배반자로 이미 언급해 두었습니다. 제자들과 모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겟세마네는 가룟 유다에게도 익숙한 곳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혹은 친구 소유의 땅이었을 것입니다. 함께 모인다. Gather together. 헬라말로 시나고구입니다. 회당이라는 뜻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 다른 번역을 소개합니다. 영어로 resort. 숙의하고 모여야 하기에 자주 다니며 출입한다는 의미입니다. 디즈니나 유니버설 근처 리조트가 많죠. 숙의하고 모이는 곳은 컨벤션 센터만 아니에요. 뭡니까? 당시 나라를 빼앗긴 유대인들은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리조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메시아 운동, 모임, 회당, 시나거그, 즉 리조트에서도 만나서 모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있는 힘을 다해 가르친 동산이 겟세마네라는 익숙한 리조트입니다. 3절,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리전이라는 로마 군대는 6,000명입니다. 그 10분의 1에 해당하는 600명 대대 규모의 스페이라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대대장, 여기서는 이제 천부장입니다. 아마도 성전 치안을 맡은 특수 주둔군 대대에서 보낸 파견대 체포조 병력이었을 것입니다. 그 군대가 출동한다? 네, 로마의 치안 불안, 즉 소요를 일으킬 무리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하는 것이겠죠. 여기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유대 리더십의 아랫사람들이 같이 왔다고요? 자기 나라 땅 밤길을 잘 아는 아랫사람들 안내를 받고 로마 군대가 온 것이죠. 예수님 체포는 로마 군대와 유대 정부의 합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횃불과 무기, 몽치를 들고 왔다고 했는데 특히 유대 리더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아예 작정한 것 같아요.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결박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들이닥치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누구를 찾느냐고.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내가 그라고 밝히죠. 군대가 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시몬 베드로가 칼집에서 칼을 뺐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편 귀를 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이야기하죠.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순히 체포되셔가지고 대제사장 안나스 앞에 갑니다. 몇 가지 물어보는데 네가 어떤 걸 가르쳤느냐? 너를 따라다니는 무리들은 누구냐? 제사장이 이렇게 묻자 예수님이 대답을 이렇습니다.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했지 않느냐?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엄밀하게 말한 적이 없다. 어찌해서 그렇게 질문하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는 들은 자한테 물어봐. 사람들이 내가 하던 말을 다 알고 있어. 네, 예수님은 자신이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교훈, 설교, 어떤 율법을 해석하였는가 질문에 답하지 않으세요. 단지 예수님의 삶이 공개적이었으니 사람들한테 물어보라고 합니다. 대답할 것도 없다는 뜻이죠. 군중들이 알고 있다, 즉 여론이 알고 있다라는 답변뿐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 앞에서 총독 앞으로 이끌려 가십니다. 그때가 새벽인데요. 종교인 앞에서 정치인 앞으로 끌려가는 것,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정치적 이유로 죽으신다는 암시입니다. 빌라도의 질문은 이렇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무엇을 했냐?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 로마 황제가 지목한 왕 이외의 왕이 나섰다? 반역죄죠. 이것이 확인이 된다면 제사장 바리새인 그룹의 정치적인 목적이 달성이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베드로가 칼을 가졌습니다. 호신용일까요? 당시 암살단 살해용일까요? 그리고 시몬, 왜 베드로 이름 앞에 시몬이라는 또 다른 이름과 같이 사용됩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는 칼, 시몬, 열심당, 베드로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마지막 부분으로 돌아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마지막 만찬도 했고 혹은 제자들의 발도 씻겼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도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리라고까지 예언하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떠나시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나서지요. 주님, 어디로 가세요? 나 말이야? 지금 죽으러 가. 그래서 베드로, 넌 따라올 수 없어. 아닙니다, 주님. 제가 왜못 따라갑니까? 나도 같이 죽죠, 뭐. 그래? 넌 아니야. 넌닭 울기 전에 세번 부인할 거야. 이게 요한복음 13장 마지막에 있는 대화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요한복음에서 빠진 부분을 누가복음 22장 마지막 부분으로 보충해 놓으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은 배낭, 신발도 안 사주고 내가 제자인 너희들을 보냈지 않느냐? 부족한 것이 있더냐? 물어봤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그러나 이젠 갖추고 다니라. 옷을 팔아서라도 칼도 사두라. 나 예수가 너희들이 가진 칼 때문에 강도와 동급이라는 비난도 받을 수도 있다. 그 말을 하니까 그때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말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우리에게 단도 두 자르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22장 35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 족하다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감람산으로 가셨죠. 예수님이 족하다. Good enough.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공생애 첫 설교가 산상수훈인데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악당을 주먹으로 싸우려 하지 말라. 선으로 악을 상대하라.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그런데 이제는 당금 두 자루를 가지라. 가지고 있거라. 그거면 충분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막강한 로마 군대 체포조에 맞서서 칼두 자루로 막을 수 있나요? 못 막습니다. 왜 good enough라고 하셨는지 참 궁금하네요. 그래, 칼을 갖고 있으면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르는 저항 소동을 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두목인 것이 인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체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옛 선지자, 예언자의 말이 성취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야 범법자 수준의 예수로 낙인 찍히는 것마저 감수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칼 두 자루로 충분하다, 족하다라는 의미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 칼이니 폭력이니 항전이니 하는 주제, 너희들이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어. 그래, 이런 이야기는 이것만 해도 충분하니까 그만하고 넘어가자. 이 뜻입니다. 칼 이야기를 했으니까 시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 잘 알려진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말입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그런데 시몬 베드로라는 연결된 말로는 딱한 번씩만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무려 18번 나옵니다. 왜 시몬이라는 이름이 베드로라는 이름과 붙어 다니는가요? 시몬이라는 이름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명이 좀 필요한데 들어보십시오. 지난주에 우병우 변호사 연속극이 끝났습니다. 의뢰인이 맡기는 사건을 변호사가 수임하는데요. 의뢰인의 이익에 반하여 변호할 수 없죠. 10대 아이가 의뢰인 회사 컴퓨터 시스템을 해킹했습니다. 고객 정보를 빼돌린 것이죠. 그래서 그 보상액이 3천억 수준 초대형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3천만 원 배상으로 선방하고 소송에서 이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3조 원 수준의 소송으로 부풀려서 공격에 온 거예요. 이야기를 다 줄이고 이 어려운 사건을 우리 주인공이 아빠나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건을 노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의뢰인의 신분을 노출은 더더욱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유, 그 두루뭉실 대충대충 얼렁뚱땅 애둘러서 말해봐 라고 이야기하죠. 실명이나 실제 사건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설교 제목에 컨텍스트 인터체인지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을 줄여서 인터텍스트라고 합니다. 텍스트 사이 상호 교류라는 뜻입니다. 실제 사건을 직접 이름이나 장소를 들먹이면 큰일 나는데 사생활 침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상의 인물을 설정하고 가짜 이름, 그러나 비슷한 이름을 등장 인물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사고가 연상되게 하는 목적만 달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이나 악당 이름을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그 영화나 TV 연속극에 수도 없이 많이 사용하는 드라마 기법입니다. 실제 현실을 반영하고 싶은 작가와 감독의 훌륭한 재주이지요. 이거는 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주인공 악당과 실제 역사적 인물과 1대1로 대응시키지 않아도 돼요. 작가는 주인공 악당에게 당대에 여러 실제 인물의 캐릭터를 둘, 셋 겹치게 한 인물 속에 넣어도 됩니다. 이상한 변호사의 우영우 이 드라마를 보면은 사건 의뢰인을 두고 친구나 아버지하고 이야기할 때 두루뭉술 맥락을 들고 와서 대화하는 거죠. 그 대화를 시청하는 우리는 실제 사건과 그 드라마 사이의 맥락을 대부분 알아차립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맥락을 컨텍스트라고 하죠. 그 컨텍스트에 칸자를 빼버리면 텍스트가 남는데, 텍스트라고 말해도 돼요. 실제 텍스트와 영화 연속극 텍스트 사이에 연결, 상호 맥락이 바로 인터텍스트라는 것이죠. 성경의 등장인물, 역사적 인물이냐, 작품 배역으로서 당대의 여러 캐릭터를 가진 작품 배우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독자로서 자연스럽게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네 개의 당파가 있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센파, 또 하나 셀롯파, 셀롯당이죠. 대로마 항쟁 반란을 주도하는 세력이 셀롯파입니다. 성전이 있는 땅에서 외세를 힘으로 몰아내자. 열심당 셀롯파입니다. 혹은 잘롯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시몬이 나오는데요. 그 앞에 열심당 셀롯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혹은 셀롯인 시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셀롯 혹은 젤롯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 똑같은 시몬이라는 이름 앞에 가나나인 시몬, 가나나 사람 시몬 수식어가 있어요. 마태,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한국말로 가나나라고 했지만은 히브리 말로 읽으면 카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열심인 사람, 열렬당원, 광신도를 뜻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구약에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시므온이 있습니다. 시므온, 시몬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있었는데요. 레위에게 누이가 됩니다. 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강간당하죠. 그래서 시므온이 복수의 칼을 휘두릅니다. 과격하지요. 열심이죠. 칼을 가진 시므온 혹은 시몬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의 이미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셀로 사람 혹은 가나나 사람으로서 열렬 광신도 이미지가 있고, 야곱의 아들로서 칼을 휘두르는 시몬, 독립운동을 위해 자기 몸을 불태우는 투사들 이미지입니다. 지난 세기 수류탄이나 권총을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1세기에 그들의 몸에 단금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단금을 2개 품고 다녔다고 하죠. 단금 하나는 가나나인 셀롯인 시몬, 다른 하나는 시몬 베드로가 가지고 다녔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칼을 차고 다니는 일이 부질없다고 하는 것이죠. 칼을 가진 자 칼로 망한답니다. 네가 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마실 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안 들이킬 수 없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나의 죽음을 나는 피할 수 없다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패션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 셀롯파 열심당이 주도하는 대로마 항전 이데올로기와 인터텍스트, 맥락은 주고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반로마 제국 하나님 나라 운동 메시아 운동하셨으니까 그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세금 문제 말입니다. 더 이상 낼것 없다. 낼 것은 내지만은 더 이상 낼것 없다고 단호합니다. 저항하는 것이죠. 복음서에서 그렇게 자주 언급되는 하나님 나라, 로마 통치의 정면 반대되는 통치 이데올로기가 바로 메시아 운동입니다. 지금의 파워 구조는 무너져야 한다. 업사이드 다운 되어야 한다. 누가 반박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 정치적인 맥락, 텍스트를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엄청난 발언을 하셨는데도 빌라도가 이상합니다. 유대인들한테 가서 말하기를 나는 예수한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반로마 정치범으로 엮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상전인 로마 원로원 혹은 황제에게 골치 아픈 정치적 숙제를 대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을 유대인들 내부 문제, 식민지 피지배인들 저들끼리 싸우는 다투는 문제로 축소하려고 했죠. 빌라도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현명한 판단입니다. 어쨌든 명절 유월절입니다. 자, 이제 특별 사면 해야 되겠죠? 이 사람을 놓아줄까? 군중들은 반대입니다.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지요. 악명 높은 죄수 바라바. 그는 군중을 선동한 셀롯당 가나나 사람과 같습니다. 당시 대로마 항전이 곳곳에서 일어났는데요. 로마 군인들이 저지르는 살해, 그 광경과 뉴스를 목격하며 자란 바라바. 당연히 끓어오르는 분노와 열심, 복수심이겠죠? 일제 강점기 독립투사가 괜히 생기는 것 아니죠? 일본과 맞짱 뜨고 싸워야 할 정부, 고종의 그 조정,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나약하게 됐지 않았습니까? 왕실, 정부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직접 나서서 일본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대로마 항쟁 셀롯당원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셀롯당, 가난한 사람, 영어로는 아나키스트라고 부르죠. 그러한 이념을 반대하는 내부 분열도 만만치 않게 심합니다. 서로 물고 뜯고 암투하며 반대파들 제거하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특히 공권력에 밀고까지 하죠. 고자질한 그 자료들을 캐비넷 속에 두고두고 정권들은 써먹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8장, 예수님께서 잡히십니다. 먼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 다음 빌라도 앞에 끌려와서 정치적인 재판으로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패션 코스를 오늘 훑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가질 것입니까? 아나키스트가 제자로 있었던 리더 예수님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나키스트의 길은 거절하십니다. 그렇지만,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체제, 그러한 이데올로기는 거절하십니다. 오늘 키워드 칼, 열심당, 시몬, 베드로를 엮어서 보면 로마의 압제를 반대해서 싸운다는 싸움은 같은 것입니다. 인터텍스트, 문맥 상통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통치는 예수님 스스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로 올라가서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열심당 시몬처럼 칼을 차고 있는 베드로를 통하여 엿볼 수 있었던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택하시는 방식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